55편 55편 1절에서 15절은 본문 타이틀처럼 친구의 배신으로 힘들 때 피난처 되신 영원한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는 바로 이 시점이 친구의 배신으로 힘들다는 타이틀처럼 자기가 가장 의뢰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을 때가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경우에는 압살롬과 그의 신하 아히도벨의 반역이 있었을 때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뭐 근심으로 편하지 못했다.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을 내게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합니다.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의 신하 아히도벨도 반역했죠.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굉장히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심, 압제, 그 다음에 핍박 이런 것을 4절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아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자기의 아들이 반역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충신 아히도벨과 반역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심히 아파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를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꼈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온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물론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 이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이것만큼 괴로운 게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 심히 아파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상황이 5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 떨림, 공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이 그의 신하와 그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과 더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공포와 아픔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난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랑했던, 믿었던, 신뢰했던 아들과 신하가 다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러한 어떤 비참함 속에서 공포가 자기를 덮였고 두려움이 덮였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피하겠다는 걸 합니다. 근데 어디로 피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그의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께 그는 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가 피난할 수 있는 것이 광야,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피난처로 속히 간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피난처는 그에게 없었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이 뒤범벅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그에게 있어서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구절 중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반복구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은신처시오라고 말하는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요, 다른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죠. 이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 대상도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도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피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은신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간다. 이 피난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안주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쫓아왔을 때 어디로 피난했어요? 동굴? 동굴이 그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죠. 그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피난처 되는 공간은 휴식의 공간, 쉼의 공간 그런 곳은 없었어요.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만을 상징한다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절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은신처십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바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심히 아플 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를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휴식을 주고 참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은신처시오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악인들을 봅니다. 이 악인들을 보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구절을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포와 분쟁 이 악인들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중에는 성벽에 두루 다니는데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압박과 속임수를 하고 재난이 있고 강포와 분쟁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12절서부터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를 핍박한다, 자기를 대적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자기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자기를 높이는 자, 다윗을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냐?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진정 자기를 미워했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런 자들과 상관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피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담한 일은 이 원수다, 이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악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건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자기의 친구가 그리고 나와의 가장 가까운 친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여기 친우, 친구라 그랬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로 이렇게 이런 교제를 나눴던 이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를 미워했던 배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친구라고 그렇게 가장하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원수였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해서 자기를 떠났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아들 아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 아이도벨이었죠. 이 아이도벨은 예수 그 이 다윗의 충신이었고 다윗을 돕던 자였습니다. 모사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친구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아픔을 준 원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된다.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은 스올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멸망은 곧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친구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원수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게 해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만을 소원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친구처럼 가장했지만 이들은 다윗의 대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다시 초반부로 갑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역한 것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신음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포가 그를 덮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필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은신처시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